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내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 표현된 것과 이제 조금 비슷한 그런 표현,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섬기라 또는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표현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몇 군데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그 이제 한 율법사와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또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어서. 몇번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느낌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이스라엘이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정치나 경제 쪽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태계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뭔가 이 노벨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전체 그 숫자의 한 3분의 1 이상을 다 유태인이다 휩쓸고 있습니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한 0.4%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노벨상 한 150개 이상 그래서 한 3분의 전체로 볼때한 30, 40%에 해당하는 그 노벨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대단히 참 똑똑한 민족입니다. 참 놀라운 민족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 아, 유태인 교육, 그 교육이 참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뭐, 탈무드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인용하고 하면서, 아, 그 유대인들이 참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대단히 훌륭하게 키운답니다. 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참 유태인은 특별하고 좀 대단한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세를 거치면서 이제 이 천주교 국가들에서는 계속해서 유태인들을 핍박했죠. 이제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이제 참 온갖 천대를 다 받고 그리고 세상을 유리방랑하면서 다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좀 회복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의 현대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지금 10장을 읽었는데 7장 쪽에 이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6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죠. 맞지요? 예, 주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맞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백성 삼으셨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민족들 위로 높여주신 그 이유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원래 뛰어나서, 원래 잘나서, 원래 타고난 머리가 있어서, 뭐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죠? 뭐 장사하는 수완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뽑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로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수가 적다는 이 표현은 지금 강성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게 인구가 이게 뭐몇억 되는 심지어 뭐 10억, 20억 되는 그 국가에서 인재들이 더 많겠습니까? 한 3천 명 되는 국가에서 인재들이 더 많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건 통계학적으로 볼때 수가 많아야 군대도 강성하고 여러 가지 인재들도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지금 보잘것없는 연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냥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못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렇게 참 사랑하셨어요. 참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이 이스라엘을 쭉 지켜보신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좀몇 개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뻣뻣했다. 출애굽기 32장 9절, 33장 3절, 5절, 34장 9절, 신명기 9장 6절, 13절 이렇게 지금 이런 곳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7장 5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명기 9장 한 장을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9장 4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의로움으로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시고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뭔가를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민족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렇죠? 네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네가 의롭거나 네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내 하나님께서 네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네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계속 반복하시죠. 몇 번에 걸쳐서 너 의롭지 않아. 몇번 반복하세요. 너는 여기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네가 광야에서 주 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이집트 땅을 떠나오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늘 주를 거역하며 호렙에서도 주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돌판들 곧 주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밤낮 40일을 산에 거하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넘겨주셨느니라. 그 위에는 집회 날에 주께서 산에서 불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잘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지금 올바로 행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높여주고 너희에게 지금 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신약에 왔을 때 사도행전 7장 한번 펴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회 의원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참 못된 민족이냐. 그 연속선상에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잡아 죽였는데 너희 회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그 중에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와 열왕기를 거치면서 포로기와 뭐 이런 모든 걸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에서도 그 시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수식어 중에 또한 가지는 반역하는 민족입니다. 반역하는 민족. 지금 첫 번째,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수식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반역하는 민족입니다.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2장.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아.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 인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인자. 인자가 사실 그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뭐 인자 여자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이렇게 한문으로 그렇게 써놨는데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지칭하실 때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이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이죠.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죄를 짓되 바로 이 날까지 그리하였나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또한번 나오죠.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지니라. 사람의 아들아,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전갈들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한네 구절 사이에서 지금 반역하는 자손, 반역하는 민족, 반역하는 집, 이런 표현을 지금 몇 번이나 쓰고 계십니까, 도대체? 모든 세상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여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고 반역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심지어 이사야 대언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사야서 1장에 가보시면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계시라.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자식이 누구냐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여러 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요. 또 우리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요. 또 천사들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불리시죠. 또 아담이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또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 보니까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 짐승만도 못한 민족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반역하는 민족이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민족이 됐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충분히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즉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부족하셨던 것일까요? 다른 어떤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준 민족은 사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참 이 그 노예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모세에게 지금 밝혀주셨습니다. 또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그렇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주님. 뭐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보다 가장 하나님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진다 한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금 변치 않고 단한 글자도 한 점도 변치 않게 그렇게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패역한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민족, 목이 뻣뻣한 민족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부족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 오실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빼내 오셨는지를 한마디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서 내가 너희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다루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할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서 인생을 다 지금 8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방 불에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불이 붙은 채 소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었죠.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일 때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해라 하시면서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뺐다 꺼내니까 손이 하얘졌다가, 그렇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아예 기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시작을.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때그 재앙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그게 기적들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기적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이집트의 그 모든 첫 태생,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 짐승의 첫 태생까지를 다 죽이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고센 땅은 안전했죠. 이러한 정말 10가지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빼내 오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에 도달했을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밤새 바람으로, 그렇죠? 좌우에 벽이 선채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벽처럼 물이 서 있게 하시고 밤새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말리셔서 그래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모든 이집트 군사들을 그 쫓아오는 그 물에 그냥 수장을 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셨죠. 기적이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지금 옷이 헤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기적이죠.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졌습니다. 기적이죠. 이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르단을 건너는 여호수아 건널 때에도 지금 요르단이 지금 지금 물이 지금 그렇게 갈라지죠. 또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리던 그 여리고 성을 전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몇 바퀴 돌아서 그냥 점령했죠.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이 부족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역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참 하나님이 박하게 사랑하셨나요? 이스라엘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랑의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정말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이 보호하고 지키고 정말 품에 안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가 부족했을까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아버지가 다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지요.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 참 패턴을 보면 매번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이방신을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엉뚱한 짓들을 하죠. 그래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민족을 일으키셔가지고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죠.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 즉 재판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들을 물리치시면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이제 살겠네 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들 행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징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징계하셨어요. 마침내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가 되었을 때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주셨을 때 계속해서 이 왕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반역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침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망하게 하시고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민족 자체를 그냥 국가 자체를 다 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채찍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회복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징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패역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민족이고 반역하는 민족이고 짐승만도 못한 민족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들이 과연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랬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민족들에게 베풀어주신 특별한 기적들이 부족해서 그랬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냐?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부족해서 그랬냐? 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듯이 하나님 풍성하게 충분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이런 민족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와 차별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뭘 못 배운 것입니까? 아, 이렇게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 이 하나님 참 정말 좋은 분이네.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안 나온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정말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은 건너가고 이집트 백성들은 수몰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휴 안심이다 이젠 안 따라오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사람들이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네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안 한 것입니다. 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광야에 얼마나 그늘이 없이 뜨겁습니까? 그 그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햇볕의 열기를 막아주시고 그 밤엔 또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기온차가 급격하지요? 그곳에서 불기둥으로 밤에 이 열을 주시고 그 생활을 40년을 하면서도 40년 끝에 이들이 오 하나님 그런 것도 할 줄 아시네 이런 심정은 가졌을지언정 오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 고백을 안 한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렇죠? 너 이거 이러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너 이거 이러이런 건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이런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죽을 짓을 했을 때 너 양, 소, 비둘기, 염소 이런 거 갖다가 거기다 안수해서 네 죄가 다 넘어간 거로 치고 너 대신 그 양, 염소 죽여. 그럼 네가 살아. 하나님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지금 쭉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죽이고 바치면서도 뭘 못 배운 것입니까? 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실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사지가 절단된 채 능지처참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이 놋제단에서 제가 영원히 불에 탔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저 대신 이렇게 죄 없는 짐승 죽이시고 저는 살리셨네요. 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안 한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실 때 휴 살았다는 했는데 하나님 사랑해요는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선물들을 받으면서 그 선물들을 즐기고 누릴 줄은 알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 고백은 안 했던 것입니다. 선물에 대한 사랑 고백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오 하나님 이 선물을 제가 사랑해요. 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 고백은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끊임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 고백은 못 배운 이 민족의 이 결말이 바로 패역하는 민족, 반역하는 민족, 목이 뻣뻣한 백성,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 이스라엘? 에이, 참 못됐네. 에이, 참 못된 사람들이네.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대단히 서글픈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전심으로 마음과 몸과 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돌이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신약 성경까지 있죠?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보다 덜 사랑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때 개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었다 그랬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야생 올리브나무였던 우리가 지금 접부침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다 들어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저희를 덜 사랑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면 성령님이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가도 그 사람이 범죄하면 떠나셨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단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들보다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이 뻣뻣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참, 이거 참,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참 약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참, 매 순간 하나님께 반역하고 참 하나님을 서글프게 해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 앞부분에서 나눈 이 이스라엘을 보고 힌트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매 순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업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쓴뿌리가 탁 올라오죠. 그래서, 아니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정말 섬겨보려고 바둥바둥 된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 따위로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황을 왜 주셨을까요? 그 상황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통사고가 나게 하는 그 상황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지게 하실까요? 왜 우리가 사기당하게 하시죠? 믿는 친구에게, 정말 신뢰하던 친구에게 왜 사기당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허락을 하실까요? 우리가 고꾸라져 넘어져서 하나님 배반하고 나가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물에다 던지셔도 하나님 저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저를 불에다 던지셔도 하나님 그래도 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참 제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합격, 뭐 무슨 재산, 뭐 아파트, 하나님 그런 거 주실 때도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신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제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곤란을 주셔도 그매 순간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엄청난 것을 하나님 보여주셔도 결과적으로 목이 뻣뻣하고 반역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100년 믿음 생활에도 모래 위에 집은 집같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뭐가 몸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금가루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해봐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매 순간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100년 아니라 1000년을 교회를 다녀봐야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이 목이 뻣뻣한 자들아, 이 반역하는 자들아,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아, 이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다윗이 뭔가 재능이 많았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 다윗,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그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는 그러한 시편 23편. 그렇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양치기 때부터 막내로 그 형들 대신해서 다 양치고 구질구질한 일을 할 때부터 다윗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대학 합격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말하자면 살아야 되는 아파트도 필요했을 거고요. 타고 다닐 차도 필요했을 거고요. 다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게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I shall not want. 내가 다른 것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다른 걸 원하는 것, 다른 것 부족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다른 건다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다 대학 척덕 붙게 하고, 다 건강하게 하고, 집도 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게 하고, 사업 척척 다잘 되게 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부족한 게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이 결말은 뻔합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을 때도 그 좋은 것 자체보다는 하나님 자신에 집중하면서 오 주님, 사실 이 선물을 제가 안 받았어도 주님 사랑하지만 오 이렇게 선물도 주시는 주님,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정말 제 평생에 온 마음과 혼과 몸과 뜻을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하기 원하고 또 사랑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쓴 것들도 허락하실 때, 그때에도 오 주님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지금 필요하셔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좀 배우십시다. 힘든 일에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일, 이렇게 한순간이면 그냥 뒤집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면 뒤집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것, 그것에만 계속 집중하고, 아,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럴까? 나를 왜 이렇게 각박할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좋은 걸안 주시고, 난 맨날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참 삶이 이럴까? 그렇게 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비록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너나 사랑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요런 상황에 놓아도 너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 무엇보다도 더 사랑받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내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6장,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게 쉐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없이 여러분이 봉사하고 이 사랑이 없이 뭔가 선행을 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도, 봉사를 통해서도, 헌금 드리는 것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도,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도 뭘 배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배우라는 것이지, 그 모임 자체에 집중하고, 헌금 자체에 집중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보면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매 순간 배움으로써 우리가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